성탄주일에 여러분의 마음에 동방박사들의 목적 있는 삶을 통해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동안 저 미셴비오 근방에 새들백 교회라고 있는데 미국 교회인데 그 교회가 주도하는 40일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목적 있는 삶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한국에도 보니까 40일 목적 있는 삶 책을 가지고서 공부도 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하고 실천하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의식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사냐,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냐, 목적을 강조하는 말인데 알고 보면 이것은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소열이 문다, 베스미드 컴패션 제1문에 나오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시대에 적용하는 이런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의식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나갈 때 항상 혼란과 어둠 속에 살아나갑니다. 왜 사느냐? 그저 사느라고 사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 인생이 허물을 깨달으면 사람이 심각해져서 나중에 우울증에 빠지고 어떤 사람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목적을 분명히 정해놓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잃었던 목적을 찾아서 우리는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나가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캄보디아에 그게도 석탄절이 되니까 지난번에 누구에게 말씀드렸는데 그 공산주의로 오래 머물리는 곳이고 또 불교에 그 찌들려는 한 99%가 되다가 지금 95% 내려갔지만 그런 곳인데 상가나 이런 데 보면 성탄절기 추수감사절 이런 때는 조용해요. 그냥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부활절도 그렇고 성탄절기가 되면 그냥 상가들이 먼저 팔을 칩니다. 그래가지고 큰 대형 추위를 만들어 놓고 또 그 옆에 보면 큰 백화점 같은 여기 몽클레 프라자처럼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런 규모의 그런 3층으로 된 이런 백화점 여기저기 있어요. 그 앞에 대형 추위를 만들어 놓고 밤 되면 완전히 그냥 라스베가 불빛 하는 번쩍거리는 것처럼 요란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이제 제가 마지막 오면서 켄터키 프라이 치킨 3불 45전짜리 걔들은 그거면 뭐 최고니까 그래서 그거 이제 애들 좀 용기 주려고 이제 가서 먹고 나가고 있는데 큰 추위에 번쩍번쩍하고 이러니까 애들 우리 아이들이 들떠 있어요.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그 옆에 보니까 막 춤추고 막 사진 찍고 안 났어요. 참 공산 세계 속에서 뭐 내용이 물건 팔려고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문화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참 뭐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그 목적 그러나 이제 거기 다 제대로 됐다고 말은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을 때 목적의식이 분명했죠.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라고 질문할 때 그때 그 헤롯이 박사들을 그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펴가지고 설명했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랄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된다. 500년 전 선지자인 미가가 예언한 것이 이대로 이루어졌다. 이걸 보면은 그래 그 말을 수긍하고 가서 이제 그 베들레헴으로 향한 걸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오래 먼 나라에서 그걸 연구하면서 분명히 자기들이 여기 방문한 목적이 알게 경배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헤롯이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가 아기께 경배하러 왔노라. 그 아기께 경배하러 왔노라. 실제로 나중에 보니 그 아기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동방박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성탄절 여러 메시지를 듣습니다만 오늘은 우리가 동방박사가 가졌던 목적의식에 인생을 전체를 자기 쏟아바치면서 거기에 못맞춰 살아가시는 목적 가지고 살아나갔던 이런 본을 잘 살피면서 우리 자신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반성하며 살피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들은 이렇게 귀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었느냐? 그것은 그들이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동방박사가 누구냐? 성경에 보면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여러 견해들을 이렇게 우리가 참조하고 그러는데 파사에서 페르사에서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대 천문학자들은 과학도 연구하지만 그들이 그 점성술사 이런 것들과 다 연관돼가지고 장례를 가능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들은 천문학자들로 별을 연구하다가 아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메시지에 대한 어떤 특별한 감동을 받고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사 제국, 페르사 제국이 그리스에게 망하는 때에도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로서 아브라함 욥과 같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욥도 다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 그 위에 이루어졌습니다만 아브라함도 이방에 있던 사람이고 갈대아 우르 그 다음에 욥도 저 동방의 어떤 나라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간혹 사용해서 자신의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계시하십니다. 그래 아마 그 후예들 가운데 그 저 이렇게 있던 사람들이 그 아마 영향을 받아서 그 특별한 계시를 받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에 이런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규란 것은 이 홀 권위를 가리킵니다. 왕권을 가리켜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올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런 예언이 나오는데 발람이 여러 가지 신탁을 받았죠. 계시를 받은 내용이 민족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간 맨 마지막에 그 나오는 계시를 받을 때에 이 계시를 받았어요. 발람은 사실 거짓 선자였는데 하나님 일시적으로 썼습니다. 근데 일시적으로도 하나님이 사용해서 그 민수기에 보면 모세오경에 포함되어 있는 민수기에 그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를 그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래 아마 여기 야곱에게도 별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아마 이 동방박사들이 별과 관련된 어떤 계시를 받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별이란 말을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게 맞추어 그시로 메시아이죠. 메시아의 사상에 사로잡혀 그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독특한 계시를 받고서 메시아 왕으로 탄생하실 분께 가서 경배하라라는 어떤 특별한 지시를 받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대에는 꿈이나 기적이나 환상이나 이런 걸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계시를 나타내셨는데 아마 그때 특별히 그런 계시를 받아서 그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별이 하나의 상징주의로 나오는데 이것이 어때 사람에게 한 왕으로 메시아인 그 사람의 탄생에 그게 어떻게 매치가 되겠느냐. 이것은 어떤 계시가 아니거든 불가능합니다. 그래 그런 계시를 받고 오다가 그 별을 따라온 거죠. 그러니까 자연 눈에 보이는 큰 별이었어요. 무슨 어떤 별이 오지만 막 별이 하도 많은데 그 별이 특별히 나타난 거겠죠. 저 별을 따라가면은 그것이 인도하는 따라가면 너희가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아마 이런 특별한 어떤 계시를 하나님으로도 받은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도 꿈에 지시를 받았죠. 이혼하려고 하다가 그냥 어떻게 했어요? 꿈에 지시를 받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시몬과 안나도 아까 우리 저 우리 그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시몬과 안나 할머니 할아버지도 100세 99세 되는데도 성전에 오래 기다렸습니다. 왜 그랬어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걸 보면 성령의 특별한 지시를 받아 이렇게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그 실체로 이렇게 실체로 드러나는 그 중요한 계시죠. 그동안은 상징으로 쭉 얘기하다가 바로 어느 한 때에 바로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을 하나님 특별히 이렇게 보여주신 특혜를 받은 인물들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별을 따라간 것은 성경의 예언이 그 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어떻게 야곱의 그 별이 그 민수기에 나오는 그 별이 야곱의 별 상징인데 그 별이 메시아의 그 저 눈에 보이는 자연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별을 따라가면 그분을 만나는지 우리의 그 관계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계시가 사실은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계시를 믿잖아요. 자연 계시와 또 뭐예요?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성경이야. 자연 계시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자연 만물, 그리고 우리 양심, 이 세상의 법칙, 이게 전부 자연 계시입니다.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건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됐어요? 이걸 봐도 하나님을 생각나는 게 아니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머리 좋다고 그러고 뭐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계시가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인데 죄가 들어오므로 죄를 제하기 위해서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 계시 성령을 줬어요. 그래서 잘 계시하게 되면 두 종류로 구분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계시, 그 자연 계시, 이건 자연 계시라는 말이지. 별 따라서 자연 계시지. 이걸 통하여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도록 하는 그런 모든 그런 일련의 과정을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이 방문과 그들의 전생에 정말 그 악에게 예배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것으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 9절에 보면은 그런 암시를 하고 있죠. 시편 1편 19편 1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여기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나니 그의 눈이 잘 안 보이네. 죄송합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들리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에 이르렀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날을 날과 날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질 못하지요. 날이 날이 말 들 수가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운행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연 계시를 시편 19편 기자가 생각하면서 곧이어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계명은 순전하고 순결하여 그런 내용이 쭉 나와요. 이거 보면 시편 기자는 계시의 실상을 안 사람이었습니다. 자연 계시를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손길을 본 거예요. 그런데 부족한 거지, 죄로 인하여.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성경 그리스도를 분명히 얘기하니까 그 성경을 통하여 깨달은 것입니다. 그 시편 19편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총화를 이루고 있는 연합을 이루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편인데 아마 자연 계시인 큰 별 그 별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린 것이다. 이런 연결을 성령께서 이 동방박사에 특별히 주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속에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온통 메시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봤잖아요. 우리가 왜 하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하시니 어디 계시니?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분명히 말하면 목적의식이 확실하게 목적의식.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목적의식이 뚜렷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삽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그저 어떨지 잘 몰라요. 그냥 행복하게 잘 살다 죽는 거야. 여러분, 저도 이제 이런저런 나라에 많은 나라 안 가봤지만, 캄보디아에 가보면, 제가 이제 있었으니까, 가보면 사람들도 나름대로 잘 살아요. 나름대로의 그 인생 그 스타일이 있고 다 있어요. 어쨌든 다른 것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렇게 잘 사는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그들의 문화도 있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뭐 하나 나서 빠진 것 같은 거지. 우리가 다 예수 믿기 전에 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 대할 때마다 옛날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다 그랬는데 전도할 때마다 이거 다 어떻게 예수 믿겠나. 그런데 세월 지나 보면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은 다음에 변한 게 있다면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옛날 내 영광을 위하여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나중에 좀 도와주다가 그 사람 다음으로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전체 삶이 메시아이신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걸 바꿔진 거예요. 이 동방박사가 이런 계시를 받아 목적의식에 새로운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성탄절 특별히 발견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들은 어떻게 그러면 이런 목적 경배하는 아기께 경배하는 그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경배를 했느냐. 경배라는 헬라 말은 프로스키네시아라는 말인데 이 프로라는 말은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이에요. 투월드 무엇을 향하여. 그리고 킨사이라는 얘기는 키네사이라는 말은 키사다라는 얘기예요. 입맞추는 얘기예요. 무엇을 어떤 목적을 향하여 입맞추는 게 경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엎드려 그분 앞에 키스하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는 거야. 키스한다는 건 애정을 가리키는 거죠. 마음속에 전적으로 나 자신을 주 앞에 드리며 이 시간에 주 앞에 예배합니다. 그분에게 사랑의 표현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근간을 이루는 여호와의 경외를 가리키는 거예요. 경배하러 하느라는 이 말 자체는 구약의 경외 신앙을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타국에 있는데 성령의 역사에서 욥이나 아브라함처럼 변화를 일으켜서 그들의 마음 후에 그 후예들로 볼 수가 있죠. 후예들인데 모세경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모세경을 아니까 뭐 만나 사건, 메추라기 사건, 또 홍해 건너 다 알고 있었죠. 모세경은 뭐 그 출애굽 사건 다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박사들인데 연구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시편 2편에 뭐라 그랬어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또 그 아들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두려움과 입맞춤이 동시에 교만과의 경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믿음이 뭐냐? 믿거나 은혜 받은 다음에 멋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심령의 경외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너무 좋은 거야. 사랑, 그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어펙션, 사랑하는 거야. 동시에 그 마음 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뭐, 저, 불교에도, 그 우리 한국 불교가 좀 다르더만, 요게. 내가 물어봤어. 내가 예수 옛날 우리 한국에 오래, 불교 믿던 사람들이 108배 번내라 해서 108번 절하는 거 있죠? 절하는 거 있죠? 108번 절하는데 절할 때 보통이 아니더만요. 딱 절할 때 딱 절하고, 죄송합니다. 절하고 나서 절할 때마다 엎어져가 절하고 엎드리고 머리 땅에 대고 말이야. 그 땅에 대죠. 바로 손이래 했다가 뭐 덮었다 이렇게 하고 말이야. 그걸 정상으로 108번 하게 되면 사람 비들비들 됩니다. 사람들 여러분 넘어져요. 어지러워진대요. 아 이렇게 정성을 기울었는데 바로 저 이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 예수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이 동방박사들이 이와 같은 예배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요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걸 보고 엎드려 아기 경배하고 보배업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 첫째 엎드렸습니다. 그렇죠? 경배했다면 바우다운 엎드려 무릎 꿇어 엎드리는 거야. 그리스도에게 엎드리는 거야. 하나님에 엎드리는 사람. 다른 게 많이 엎드리잖아요. 높은 사람, 뭐, 돈 받은 애를 엎드리는 사람, 뭐,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동막사들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대상이 분명한 거야. 자기 생애를 전체를 바쳐서 예배할 대상, 무릎 꿇을 대상을 한 거야. 그래, 엎드려 주 앞에 경배하는 그런 엎드리는 자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래 이 말은 높은 신분 있는 자에게 엎드려 땅에 이마를 대고 키스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종류 그런 거 보잖아요. 이래서 왕 앞에 손에 키스하잖아요. 그 다 이런 거 유래되는 겁니다. 이 경외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엎드리는 겸손의 마음, 최고의 존경을 그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별로 오신 그에게 자기의 전체를 바치는 뜻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하십시다.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전심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그분 앞에 정체에 대해 존경을 보아야 됩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는 거지. 그렇죠? 주님이 뭐라고 하면 동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야 되죠.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귀를 내가 써야 되겠다. 빨리 저 제자를 보냈잖아요. 누가 쓰려고 남의 나귀를 끌고 가느냐 그랬지. 뭐라고 시켰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얼마나 권위 있는 말. 주님이 하겠다 하면 해야지 뭐 참 무슨 얘기겠어요? 지금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런 권위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할 때 엎드리고 경배하고 우리 자신을 저 앞에 전적으로 드리는 이런 겸손의 심령 조합에 드리는 헌신의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심령이 가장 아름다워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배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면 진정으로 예배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사람 예배, 어디든지 예배, 예배한다고 하고 우리 공식적인 퍼블릭 예배가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예배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 주 앞에 예배하고 개인적으로. 오늘 여기 내가 주보 보면서 제가 그동안 안 오다 오니까 우리 교회가 많이 성숙해졌어요. 내가 가만 보자 하는 일 너무 수고 많이 하시는데 주보도 보니까 매 그 뒤에다가 1, 2, 3번 그 기도하라는 거죠. 하루 세 번. 맞아요? 하루 세 번 기도하라는 거죠. 아, 이번에 가서 내가 우리에게 그거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1, 2, 3번. 그것만 그대로 따라가도 거의 경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든지 우리가 주 앞에 경배하는 생활.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럴 때 그걸 수행할 때 양심 만족이 있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동학사에게 놀라운 응답을 하시잖아요. 이름도 무명의 사람들이야. 그런데 계속 성탄절 될 때마다 그 사람들 계속 천당 가면 다 만날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 예배하는 이 목표를 가지고서 전심으로 자신을 바치는 사람,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목적을 몰라 예배를 엉뚱한 데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아, 뭐, 저는 거기에, 그 절기를 계산해 보니까 1년에 25번 절기가 있더라고요. 캄보디아에. 근데 계산해 봤어요. 한 번 했다면 거창해요.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이제 쫄지면 내일하고 새인데, 부추면 내일하고 있는데, 이런 데는 뭐 그냥 10월 전부터 벌써 노는 거야. 일하는 데서 빠져 시키라는 거야. 다음 또 들어가면 되니까. 뭐 이런 식이니까, 얼마나 그게 도시인지. 가보면 뭐 부처에게 물로 시키질 않나. 이런 소도 다, 힌두교도 연결되는 소도 다 목욕시키고 말이야. 거물로 자기 또 목욕하고. 얼마나 정성을 기울었는지. 막 그래서 그때 부추문대 이런 데는 돈이 한 몇억 정도가 막 움직인대요. 그냥 바치느라고. 막 가난한 사람은 나도 이번에 오면서 이제 차 타고 가다 보면 가는 보거든요. 보면은 중이 와서 그 빨간 옷 입은 중대, 애기 중대 있고 큰 중대 있고 여러 중이 많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그 목탈 두드리면서 뭐라 그래. 뭐 그 말을 알 수가 있나요? 쌍크리스 그 사람 말인데. 자기들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근데 한 말은 복을 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얌전한 사람이 말이에요. 얌전한 사람이 신발 딱 벗더니만 가더니 무릎 딱 꿇고 아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그 앞에 저 막 돈을 거기 몇천 리에를 갖다 바쳐요. 그러는데도 연불 끝나 가고 그런 신발 신고도 가고 거기 내가 보고 야, 이 사람 참 너무 깊이 박혀 있구나. 경배 대상을 몰라가지고 엉뚱한데 얼마 바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고, 또 이 미국 땅에 우리가 청교들의 후예들이 지금 활동한 여러 문제도 많지만, 그러나 뿌리가 있잖아요? 우리의 나의 경배 대상, 나의 전체를 바쳐야, 섬겨야 될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을 알고, 그분 앞에 예배한다는 이 복된 자리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며,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 보니까 어떻게 경배했어요? 예물을 주 앞에 드렸더라. 나그럽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계속되는 그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예물을 드린 것으로 나타나요. 그들이 어떻게 준비하는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뭘 드렸어요? 황금, 유향, 몰약. 이것이 이 세 가지가 꼭 세 동방에서 셋이라고 얘기는 우리가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보통 셋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 예물을 드릴 때에 이게 어떻게 준비되느냐. 아마 그 자기 본국에서 미리 준비하고 가져온 것 같아요. 미리 준비해 가져와서 드렸는데 참 정성을 다하여 황금은 보석의 왕이라 말할 수 있는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가장 귀한 걸 드렸어요. 유황과 몰력은 아마 그 상황에 맞아 산후조리에 필요한 재료도 약재료입니다. 약재료. 내가 저 공부할 적에 보니까 몰약이 뭔가 보니까 이 돌덩이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나무에서 이렇게 나오는 진액을 이렇게 응고해가지고 하는 거래요. 그게 몰약 그 저 산후조리에 넣는 건 약인데 또 옛날에 그 저 몰약을 예수님 그 뭐 그 저 장례식 할 적에 그 넣었잖아요. 이런 거 왜냐면 부패 방지하도록 위해서. 이런 쓰는 건데 아마 그런 생각에서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귀한 것을 가지고 와서 아기께 경배하고 예물로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저들이 방문의 목적을 완성하는 방법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여기 보이는 예물을 그 앞에 드렸다는 것도 귀하지만 여기에 세 가지 황금, 유황, 몰약을 드렸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그냥 뭐 보석 하나 던지는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황금은 왜, 뭘 의미해요? 황금 아까 말했지만 보석이 왕인데 왕의 보석이에요. 이 말은 왕에게 예수님을 뭐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아기 예수는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왔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이 유대인의 왕은 나중에 보면 만왕의 왕입니다. 만왕의 왕. 이 세상의 역사의 왕 중의 왕이신 그분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당신만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왕만이 될 메시아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고백인데 이 황금을 그런 의미에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유황은 뭐예요? 유황은 우리가 그 제사 드릴 때 보면 제사장들이 드리자는 제사장,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는 향기입니다. 제사장,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우리의 제사장입니다. 라는 고백, 대제장 고백이고. 그 다음에 몰약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사용되었던 그런 약재료인데 이와 같이 몰약을 드림으로 당신은 죽음으로서 진리를 말하고 구속을 얘기한 그 선지자입니다. 라는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메시아 삼중직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는 고백이에요. 이 예물 드리는 것이 참 이런 고백을 그들이 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사건 앞에서 드린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경배할 때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삼중사역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왕, 따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럼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뭐예요? 선지자이시다. 삼중사역을 늘 기억해야 돼. 이 세 가지 메시아의 삼중사역 결국은 교회 사역이에요. 또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결국엔 그런 직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 안에서 왕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왕입니다. 예수 안에서 부족하지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세상 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따 살아갈 때 우리는 거선자는 아니에요. 거선자는 대명사를 붙잖아요. 그라는 말이에요. 더 프라빗이라고. 이건 유일한 선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지해서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이 세상에 그 진리를 선포하는 선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 삼중직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왕의 선제장이라 메시아적 이란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을 확인하고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목적을 이랬다 분명히 하고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들은 다른 길로 돌아갔어요.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메시아와 메시아께 경배하는 목적을 가진 그들이 온갖 고난을 헤치기까지 왔어요. 그렇죠? 경배까지 다 했어요. 아기께 정말 황금 유황 몰약 다 드리는 것 놀라운 경험입니다. 먼 나라에서 온갖 고난을 헤치고 와서 얼마나 위기가 많았어요. 갑자기 별이 딱 나타나가지고 딱 머무니까 그 기적적이죠. 그래서 딱 경배하고 끝나고 나서 뭐 무슨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무슨 이 사람들에게 뭐 돈이 많이 생기죠. 돌아갈 땐 뭐 차비가 넉넉하게 돼서 뭐 이런 기적이 일어나서 그런 것도 없잖아요. 여기 보니까 헤롯이 그 못된 헤롯이 나중에는 베들레헴 두 살짜리 아이들 다 죽이잖아요. 헤롯이 죽었다는 분은 그런 기적도 없었어요. 그렇죠. 한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경배했지만 바로 했지만 어떤 역사 나타난 거 별로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변화는 그들의 마음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바보처럼 끌려가다 어떻게 했어요? 꿈에 시시가 나타나서 거기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헤로에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다른 길로 해가지고 너희 곡으로 돌아가라. 변화의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그럼 어떻게 살까? 우리가 예수님 예배한다면 어떻게 살까?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주시는 지시가 있습니다. 꿈의 지시를 받아요. 꿈. 그렇다고 우리가 꿈꾸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꿈은 성령으로 완성됐다 그랬죠? 성령을 통해 우리가 오늘날 살아 어떤 사람 살아나갈 것인지 자기가 받은 은사를 알고 그 목적을 살아나가는 사람이 됩니다. 계속해서 계시로 시작하기 때문에 계시를 받아야 돼요. 지시를 받아 살아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여기에 변화된 동방박사의 놀라운 삶의 변화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역사는 참 여기에 보니까 그들의 변화는 보호를 받은 그런 의미도 있고 또 귀한 인도하심을 경험한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들이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나갔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요사의 그 아모스서나 그 에돔 그 오바다서를 보면 오바다가 한 장밖에 없는데 에서가 그 에서의 후예가 에돔이었잖아요. 그 작은 나라지만 성경이 그 기록한 이유가 그 세상에 부족들이 하도 많은데 그 뭐 그런 부족 그 기록해가지고 뭐 때문에 성경에 그걸 넣겠어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입니다, 계시. 에서의 나라가 야곱과 형제간이었잖아요. 에서는 칼을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서의 후예를 그 교만하고 탐심 부리다가 망해버리잖아요.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이 천연 요새였습니다. 화산이 터진지 모르지만 돌바 요새에서 높은 곳에서 지형적으로 좋고 또 토지도 비옥하고 그랬는데 여기 칼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경외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바다서의 선자에 대해서 우리 잘 얘기 안 하는데 오바다라는 선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묵시를 줬죠. 에돔에 대해 예언하라 그랬어요. 에돔은 바짝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돔의 역사를 쭉 조사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구르트기 남겨준 그런 흔적지가 없어요. 완전히 망해버려. 야, 참 이럴 수도 이런 표현도 있나. 물론 시온의 백성들이 에돔의 땅을 차지해서 그 가운데 어느 정도 속국이 되는 소속된 사람도 있었겠지만 표현해 보니까 그렇게 쫄딱 망하더라고. 진짜 쫄딱 망한다더니만.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하니까 탐심이었습니다. 교만했어요. 에로건스. 너무 교만해. 제자를 먼저 사는 거야.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미국이고 어디건지 하나님 떠나고 자기 멋대로 사는 망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망하지 않으면 뭐가 되냐? 하나님의 의의를 부정하는 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는 반드시 그대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그래, 내가 우리 학생들 보고도 종종 이 더운 날에 야, 너 여기서 공부 많이 아무리 잘해도 그 사장님 볼 때 그 공부 잘해도 뭐 누가 알아줄 사람 누가 있겠어? 네? 영어 하루아침 됐지. 요새는 생각이 빨리 영어를 빨리 치료를 늘려가지고 좀 일했으면 좋겠다는데 그게 시기 되나, 이게? 그래도 이제 계속하니까 애들 머리가 나쁜 건 아닌데 발전이 있는데 거기다 아무리 뭐 은혜 받고 아무리 해도 그게 뭐 빛이 나겠어요? 네, 그렇지만 얘기합니다. 성경의 빛을 비춰볼 때 골방 속에 기도와 골방 속에도 주와 부르짖고 믿음을 나가서 하나님 들어쓰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에서가 교만하게 우리는 다 됐다. 이제는 이 좋은 바위 위에서 든든한 요새 이제는 안전이다. 안심이다. 그렇게 교만했어요. 그랬더니만 욕심 부리고 관용 다른 사람을 도와줄 줄도 모르고 베풀지도 모르고 나중에 하나님 그 심판한 걸 보니까 바짝 망해. 나중에 하나님이 시온을 회복할 것이라. 그런 얘기, 시온의 백성이 그들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때 분명한 목적을 모르게 되면 악있게 경배하는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그분께 예배하는 거 우리 목적을 삼은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성탄절을 맞이하여 다시 확인해야 돼요. 얼마나 요란한지 몰라요, 세상에. 잘못하면 부문대가 다른 쪽으로 나가버려. 참청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진짜 내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 그 악있게 경배하는 내가 공부를 잘하거나 내가 돈을 벌거나 무엇을 하든 안정이 있다면 그 악있게 예배하는 삶, 엎드리는 삶 그분에게 자신을 전적으로 항복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나 자신의 소중함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의 소중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귀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거룩한 주의 날 성탄주일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우리를 사랑하사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만세전부터 사랑하셔서 수없이 얘기하시던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이루시고야 마신 신실한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000년 이 땅에 아기 예수님 보내주셔서 정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사인으로 시작하심으로 인하여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갈보리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신 것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이 동방박사의 경배와 같이 우리들로 주 앞에 날마다 예배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항상 붙들어주시고 구원받은 이후에 끊임없이 그 아기께 예배하는 삶 자신을 전적으로 주 앞에 드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런 뜨거운 심령 살아가는 귀한 종들 우리의 저 모든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바치는 생활 살아나가보는 말미암아 주님이 약속하신 이 종말론 시대에 공급하시는 엄청난 주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분열 장로교회가 이와 같은 은혜로 계속 전진해 나가도록 축복하여 어린 심령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계속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